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율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교를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요즘 오늘날에 와서 대단히 큰 이슈가 되는 학자들 사이 이슈가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믿었던, 그게 우리 일반적인 이제 전통적으로 가르쳐왔고 여러분이 아는 유대주의예요. 그런데 유대주의가 그렇지 않다라고 요즘에 아주 강력하게 거대한 학문적인 그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이미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달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크게 여러분에겐 중요한 얘기는 아닐 텐데 아주 사활을 걸고 양측에서 싸우는 문제입니다. 어찌됐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이고요. 독자도 유대인인데 크리스천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대단히 떼알래야 뗄 수 없는 생명이고 그냥 삶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켜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앞서 계속 보았듯이 그들은 사실 생명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죽음으로 가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걸 율법이 해결해 주지 않는, 그냥 죄 가운데로 사람들을 몰아넣는 것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 관계를 보시면 이 율법이 말하는 설명과 결국은 그 율법의 명령대로 사는 유대인들의 삶,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서로 하나되거나 혹은 통일되거나 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이들은 정죄를 당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교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 다음 주에 좀 보고요. 오늘은 짧게 우리 한 개념만 기억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기 스크린에 있듯이 직설법과 명령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를 최대한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먼저 좀 설명을 하죠. 직설법이 뭔가?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명이에요. explain 하는 거 설명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어떤 정보들이 축적이 돼요. accumulate 되고 그러면서 뭔가를 선명하게 clarify 해요. 선명하게 분명하게 articulate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쌓여있는 정보를 통해서 하는 건 뭐냐면 persuade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게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진술들이 이어지면서 설명하고 정보를 축적하고 분명히 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까지가 이 직설법이에요. 그럼 명령법은 뭐냐? 명령법은 그야말로 두, 비, 하라, 또 되라, 만들어라, 성취해라 이런 거죠. 결국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직설법을 왜 진술하냐? 결국은 명령법을 위해서예요. 왜 그렇게 정보를 축적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런 거죠. 이게 명령법입니다. 이해되죠? 이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스크린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보입니까?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바울이 말한 5장 전서 5장 4절 6절 말씀에 직설법과 명령법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분을 해볼까요? 직설법과 명령법을 딱 구분짓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므로. 아,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해요. 그러므로 딱 4절 5절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6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4절 5절은 자세히 보시면 설명입니다. explain이에요. 그러면서 정보를 축적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거죠. 이게 명령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윤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이에요. 직설법과 명령법. 여러분 카톨릭이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9월 둘째 주부터 카톨릭에 대해서 혹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쭉 10월 말까지 보려고 합니다. 카톨릭이죠. 표기상으로는. 카톨릭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중세에 그 마틴 루터가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거기서부터 루터는 애시 당초 어떤 개신교를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게 뭐 그런 목적이 없었습니다. 루터가 목적했던 것은 카톨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카톨릭은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형식화되었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너무 많은 것들을 정형화시켜 왔어요. 성상을 숭배한다든지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면죄부를 판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런 패턴들이었습니다. 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루터가 이해한, 어떻게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은 칭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칭의. 칭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거죠.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선언에 의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고 내가 칭해 줄게 이렇게 내용. 사람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고 또 금식을 하고 별의별 자기의 이 금욕적인 수단으로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를 써봐도 죄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신 결국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 선언 이거죠. 루터가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톨릭이 그 안에서 행해졌던 모든 행동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죄부를 산다든지 그리고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성인의 그 보응 그러니까 무슨 교리죠? 그러니까 성인이 쌓은 공덕에서 자기가 좀 얻어내는 것 그래서 자기가 또 자기의 죽은 조상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보응 교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하는 것, 저기 이 용어로 말하면 명령법이 너무 많아요. 카톨릭에 명령법. 하라,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루터가 볼 때 그 하라, 하라, 하라 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못하다. 다시 말해, 루터는 어디로 돌아갔냐면 성경이 말하는 직설법이 무엇인가 그리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보니까 직설법을 보니까 성경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루터의 핵심은, 종교개혁의 핵심은 칭의, 자기가 어떤 걸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의로움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칭의가 초점이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디가 약합니까? 성화 쪽이 약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는 의로운 존재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 명령법이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냐면 잘못된 명령법이 카톨릭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발심으로 나오는 루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됐냐면 성경의 직설법으로 돌아가야 됐기 때문에 루터는 칭의를 강조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칭의는 직설법이라고 보고 성화는 명령법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리 그리고 실천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데 교리 실천해버리면 너무 이게 동떨어진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직설법, 명령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직설법을 받고 있지만 칭의를 받았지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의롭습니까? 정확하게 이 직설법의 진술에 맞게 나의 삶이 맞춰집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순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왜 직설법과 명령법인 나의 삶이 이렇게 모순될까? 직설법은 거룩한데, 마치 율법처럼. 그런데 나의 삶은 지켜도 지켜도 제대로 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유대인처럼. 과연 성경이 그런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윤리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윤리라고 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바울은 이 직설법과 명령법 사이의 모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직설법을 제대로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하신 일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명령은 그의 순종의 삶으로의 연결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로 이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바울에게, 이 바울이 말하는 크리스찬 윤리에서 중요한 개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칭의,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의 삶이 의로워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연합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도 가면 성도가 죄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말해요. 그런 해방이 됨과 동시에 그 성도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해방되어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게 아니고 해방된 즉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로서 마땅히 이제 그렇게 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토록 순종의 삶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설명인데 직설법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직설법은 명령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능히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을 그런 능력까지도 포함한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왜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냐? 믿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19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9절, 본문 19절. 시작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성경 보셔요. 본문.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면 뭐가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까? 명령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명령법이. 자, 이 그러므로는 어디에 그러므로일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지금 전환이 오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저 앞에 4장 14절부터 이 10장 18절까지 긴 진술을 이어왔어요. 그 진술이 뭐냐면, 물론 그 안에는 명령법도 들어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지금까지 4, 5, 6, 7, 8, 9, 10 장수로 7장의 파피루스를 할애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파피루스 7장, 진짜로 파피루스로 말하면 7장 더 들을 수도 있겠죠. 우리 장수로 7장, 성경 구분상의 장수로 7장을 할애해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다. 자, 여기까지가 19절까지인 거예요. 18절까지.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었던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거대 담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히브리서의 그 심장부, 그 부분의 결론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 알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19절에 20절, 21절 이거는 사실 직설법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걸 요약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저 스크린을 봐봅시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활짝 열어두신 새로운 길, 산 길이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다. 그러므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페이지.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 그러므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그 다음 페이지. 그러므로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서로 돌아보고 그러므로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이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명령법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이며 이런 신약성경 전체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직설법과 명령법이에요.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걸 말하고 싶냐면 예수 믿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 혹독하고 만만치 않은 그 거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명령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설법과 명령법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하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하나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4장부터 이렇게 10장까지 소개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뭐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읽을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스크린을 얼른 보십시다. 자, 5장 14절부터 보면은 쭉 그냥 보시면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술이에요. 설명입니다. 이게 직설법이에요. 죄 없으시고 우리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다. 저 밑에 가면 우리를 위해 앞서 대제사장으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다. 그 다음 페이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고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다. 예수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 다음 페이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예수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 다음 페이지. 그게 마지막인가요? 자, 예수가 누구시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건 요약한 거예요. 계속해서 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겠냐 너희들? 그러면 그러므로 그 예수를 떠나지 말고 그분을 견고하게 붙들어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고 깨끗게 해 주셨고 거룩하게 해 주셨고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성소에서 지성소로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속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놔 두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장의 개념과 존재의 개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도됨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연합되었다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분이 지금 하늘 성소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고난에 찬 삶을 능히 이길 수 있으니 그 예수 붙들고 가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변화된 존재의 성품으로 이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증명이 되었고 너희는 그 예수와 연합된 자들로서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예수가 너희에게 직설법으로 왔으나 이제 너희에게 명령법으로 너희의 삶으로 그 예수를 만나라. 결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직설법이 명령법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요청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서상으로는 직설법이 먼저 오지만 직설법과 명령법은 함께 갑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믿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참 많이 하죠. 8월 한다는 방학이 새벽이 돼서 새벽이 쉬지만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이르는 말이 있어요. 그 올빼미. 희한한 게 낮에는 공부가 안 돼요. 놀고 막 집중도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 공부가 낮에 안 돼요. 공부가 언제 되냐면 꼭 12시 정도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공부가 돼요. 그러니까 2시 넘기는 건 기본이죠. 그렇게 한 10년을 살아오고 제가 부임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새벽 예배였어요. 2년을 훈련을 했는데 이제 몸에 익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금세 또 사라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요 어제 그제 이렇게 한번 시계를 그 새벽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물론 다음 주는 일어날 건데요. 아무튼 그렇게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뭐라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삶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말 많이 듣죠. 뭐만 듣는 것 같아요? 명령법만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명령법은요. 여러분이 직설법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명령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렇게 말하는 것 바로 앞에 한 단어, 그러므로, 반드시 이 그러므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직설법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믿음이고 거기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명령법은 실패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특히나 익숙한 건 뭐였냐면 성전 제사에 익숙해요.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성막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크게 성막이 있고 성막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하나의 텐트가 있습니다.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고 거기서 구별된 대로 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예요. 그러면 크게 크게 이렇게 울타리 같이 쳐진 곳이 이제 성막이란 말이에요.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뜰에서 들어가야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뜰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동물을 쪼개는 거죠. 각을 쪼개고 피를 내고. 동물을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옆으로 가면 손을 씻는 물두멍이 크게 있어요. 제사 지내고 손을 씻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우편에 진설병이라는 떡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떡이 있어요. 그 떡이 그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해요. 그리고 좌측에 보면 촛대들이 있어요. 불. 그 불을 비치죠. 빛된 삶을, 성도의 빛된 삶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가 그렇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연기를 피우죠. 향을 피워요. 이 분향단은 절대 향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불은 어디서 오냐면 뭐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든지 스스로 어떤 거기서 불을 만들어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은 반드시 저 성전뜰 번제단에서부터 불을 가져와요. 그리고 분향을 합니다. 향은 뭘 암시하냐, 뭘 의미하냐, 상징하냐?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또 하나의 목적은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를 보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법궤를 보지 않기 위해서 연기로 그 지성소를 가득 메운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자리인 시은소 위에, 법궤 위에. 법궤 안에는 아론의 상란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의 돌판. 이게 있죠.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망의 상징, 불순종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 안에 요소들이. 어찌됐건 보면은 번제단에서부터 성소로 들어가서 그 분향단 그리고 법궤 이게 보면 일직선상이 있거든요. 성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거기서 제물이 됐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우리는 그 수혜를 눈으로 보고 입은, 목격하고 수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평생을 그냥 성전 뜰에서 번제단에 제사하는 것 보고 물두멍에 가서 손 한번 씻고 계속 거기만 머무른다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본인이 들어가시고 그 길을 열어두시고 우리더러 그 길을 들어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성도들은 성전 뜰에 머물다가 평생을 살다가 죽고, 그나마 또 어떤 성도들은 은혜 받고 이 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교제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삶이 빛된 삶이 되도록 나름 헌신도 해보고 그러다가 죽고, 정말 어떤 사람 소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대면하고 삶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믿음이 흔들림 없고 영광과 존귀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뵈옵는 삶을 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번제단 앞에 불구경하고 있습니까? 손을 불 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기를 우리를 원하냐면 지성소까지 들어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그분이 위대하고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도록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자주 얘기했던,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직설법에서 설명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19절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두셨대요. 살 길이래요. 그 안으로 들어오랍니다. 우리가 이미 악한 양심과 몸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자. 결코 삶에서 고난이나 역경이나 핍박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그 성소에서 끌어낼 수 없으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당한 현실을 돌파해 나가자. 그 과정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 꼭 움켜잡고 서로가 서로 성도들을 돌보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을 격려하면서 핍박과 고난과 부당한 대우로 그 모이는 모임들을 해치는 그런 무리들과 달리 어떻게든 모이고 모여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으로 나아가자. 이게 마지막으로 거대한 이야기의 결론으로 첫 번째 이제 11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것, 위대한 명령법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내는 삶은 어떤 인간적 기준에서 힘들다, 어렵다, 힘든데 뭐하러 교회에 가나, 교회 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가, 오히려 그곳에 가면 괜히 사람들 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뭐하러 가나, 어떤 그런 패배주의에 묶여있는 우리가 아니라 직설법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는 이해하고 해석해낼 수 없는 현실이 복음으로 해석되고 그 믿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그러므로를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전환되는 위대한 단어,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아,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약할까? 왜 이렇게 나는 분노할까? 작은 것에. 또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 하셨지? 그렇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지. 내 인생 지금까지 몇십 년 안 됐지만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구나. 아, 그런 예수님이었구나.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제 그때, 그러므로, 아, 그러므로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거기에 있다. 그 위에 서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4장부터 10장까지를 요약해서 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그러므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큰 대제사장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빛 한 조각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을 찢으시고 그 거룩한 마음으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직설법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 앞에 당한 현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디고 그 가운데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 명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생명 붙들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우리 앞에 당한 삶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채우셔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묶여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